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가장 짧은 바울 서신에서 복음 묵상 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오클랜드 레이더스 풋볼팀의 헤드코치로 사역을 하면서 유명했던 존 매든이라는 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젊은 나이에 NFL에서 스타덤에 오른 젊은 선수들에게 한 말인데요. 자네들은 어린 친구들의 롤 모델이야. 그 역할이 좋던 싫던 자신이 롤 모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유명인사가 된 것 그 자체가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롤모델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롤모델이에요? 라고 발뺌을 한다든지 저는 롤모델이 되려고 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처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오늘날은 또 이것이 더욱 확대돼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순간적 자신의 생각을 수십만 사람들과 일제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 코치 잔의 조언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에 의해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런 현상은 유명인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행동과 처신이 수많은 다른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참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사도 바울의 가장 짧은 서신 이 빌레몬서에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단락에서 복음 묵상이라는 주제에 빌레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이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요.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그 둘은 서로 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닐 뿐더러 빌레몬이 사는 골로새라는 지역과 바울이 감금된 로마는 서로 장장 1,000마일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의 행동과 결정의 영향이 빌레몬에게 미치고 있고요. 빌레몬의 행동과 결정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단순히 외형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레몬이 나 바울을 돕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바꾸는 것, 계획을 바꾸는 것처럼 삶의 어떤 부분을 조절하는 외형적인 영향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에 의해서 신앙 차원에서 큰 힘과 기쁨을 얻거나 또는 실망의 무게를 느끼는 그런 관계였고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과 빌레몬 그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처한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 알고 서로 그에 대해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의 그 전반적인 흐름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향력을 서로 행세하는 관계임을 오늘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관계가 이처럼 주님 안에서 밀접하다는 사실, 서로 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세 번째 마지막 본문 결론에 이르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 두 시간 서론과 본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생각했는지 간단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시간에 바울이 그가 기록한 13권의 성경 말씀에서 매번마다 문안인사로 사용했던 문구를 집중해 봤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곧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했던 바울의 이 인사를 우리가 함께 헤아렸습니다. 바울이 은혜라고 할 때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저주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시키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 중심에는 은혜라는 바울이 사용한 단어의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호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평강이라고 했을 때 그 평강은 은혜가 주는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얻는 것이 바로 평강이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얻게 되는 평화로운 관계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나아가서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노예된 오네시모와 그의 상전된 빌레몬 그 둘 사이에서 바울이 어떤 사회정의를 소셜 저스티스를 추구했는지 그가 어떻게 정의 구현을 했는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눈으로 이 일을 봤습니다. 정의의 눈으로 이 일을 보면서 도망간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신앙의 눈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람들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눈, 사랑의 눈, 죄송합니다. 정의의 눈, 신앙의 눈,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눈으로 빌레몬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도된 바울은 빌레몬이 그에게 돌아온 종 오네시모를 이제 노예처럼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해줄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내릴 결정에 바울이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했으니까 너는 너 할 일 하고 어떻게 정하든지 그냥 갈 길을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결정해 줄 것을 바라고 바라면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주님 안에서 어떤 관계이길래 빌레몬의 결정이 바울에게 이처럼 중요합니까? 곧 함께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연합된 우리의 관계가 왜 서로에게 이처럼 중요합니까?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이것을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삶을 나눔으로 서로 기쁨을 얻도록 하십니다. 삶의 나눔 속에서 서로에게 기쁨을 끼쳐주고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러니까 빌레몬 내가 나를, 바울 나를 동무로, 우리가 동무 그러면 친구처럼 들리는데 그 개역 개정에서 동역자로 라고 한 것이 조금 더 그 원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친구 또는 동역자로 안다면 알진대 저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나를 영접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동무 또는 동역자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행동을 가리킨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삶을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말이 됩니다. 여기서 동역자 또는 나눔을 뜻한 이 단어의 동일한 기본 의미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동역자라고 한 것과 우리가 들어본 코이노니아라는 그 나눔의 동일한 의미는 한마디로 하자면 보통입니다. 보통. 영어로 하면 common이죠. 보통. 우리가 보통 무엇이 보통이다라고 하면은 이 어떤 뜻으로 사용합니까? 일반적이다, 일상적이다, 통상적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보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말 보통, 그 한문에서 나온 그 보통을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 나오는가 하면 널리 서로 주고받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 통이라는 그 단어, 그 한자가 서로 주고받음을 뜻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기본적인 의미와 너무도 흡사한 단어가 바로 보통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자를 해석을 해보면 그 같은 의미가 나와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그와 서로 나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레몬 또한 바울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오네시모를 그 안에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이와 같은 관계와 그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나눔을 의미합니까? 코이노니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함께 쓰고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의 것을 남의 것처럼 내어주고 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시간을 주고 시간의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코이노니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구약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좀 더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코이노니아의 정신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인가 하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의 개념을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식적으로 정결한 자들이 있고 예식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며 그의 부정함을 씻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였는데 그가 죄를 씻고 정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부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부정했지만 죄사함을 얻고 정결한 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정결함을 얻은 자가 부정한 상태의 사람과 접촉을 하면 둘 다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영향이 정결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의 영향이 부정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한 자와 접촉한 정결한 자는 둘 다 이제 부정한 자가 돼요. 또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등장을 하지요. 이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개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실질적인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누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의 죄를 우리가 나가서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고 스스로 온전하게 의롭지 못한 이유 때문이죠. 또한 구약의 그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현실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 정결한 사람들끼리 서로 접촉을 할 수 있고요.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감사와 기쁨을 여기서 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그에게 포옹을 해주고 싶고 격려를 해주고 싶으면 내가 그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성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며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발에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겠죠. 이제 그가 정결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부정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의 죄를 덮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나눔,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바로 물건의 공용도 아니고 도움을 주거나 받는 행동도 아니며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한 자라고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 또한 한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죄에 빠져 살고 죄인으로 살고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인데 그 또한 이제 주님을 영접을 했구나. 저 사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한 사람이 되었구나. 달려가서 그를 포옹하고 그를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가장 밑에 깔려져 있는 정신이고 이것은 어쩌면 뜻밖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율법에서 그 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7절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그러므로 빌레몬 내가 바울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오네시모 저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들립니까? 빌레몬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서 나누는 감격과 기쁨이 이제는 당신의 종, 그래요, 한때 도망갔지만 이제 당신에게 돌아온 그 종 오네시모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괘씸하다는 마음이 있지요. 이해합니다. 그가 밉기도 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빌레몬이여, 우리에게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감정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 그와 우리가 이제 전심으로 포옹할 수 있고 전심으로 삶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이 점을 확대하면서 당신이 나를 반겨주듯이 오네시모를 반겨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정신을, 그 개념을 그에게 호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의 기본 정신을 이처럼 기억하면서 이제 22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숙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감금되어 있지만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풀려나면 너희에게 나가서 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 집에서 거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가 여행 중에 빌레몬에게 공짜 숙소를 얻으려는 그런 속셈이 아닙니다. Free room and board.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사도니까 권위를 가지고 뭐 어디 호텔 잡아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을 주님 안에서 연합된 형제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유대인인 바울 그는 빌레몬과 같은 헬라인의 집에 묵을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왜요? 헬라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는 개념이 인종적이거나 언어적이거나 피부색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는 가운데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따지면서 그는 함께 죄사함을 받은 빌레몬의 집에 마음껏 거하기를 바랬던 그런 코이노니아적인 사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개념으로 내 사람, 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까? 그의 피부색과 그의 문화, 언어와 또 언어의 억양, 출생지와 나이, 성별, 이런 것으로 나와 연합된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가르는 세상적 개념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버려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가 나에게 덕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이런 실용주의적 개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나누는 이런 행동을, 마음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저항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앞세워 기뻐하면서 성도에게, 크리스찬에게 코이노니아의 손을 건네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쁨으로 오네시모를 대해주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서로 격려를 얻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상대방이 격려를 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그 첫 번째 문장이 이렇죠.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넉넉히 순종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믿음을 확신을 언급하기까지 바울은 참 다양한 말씀으로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만은 안 했어요. 내가 사도로서 명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지 않고 사랑에 호소하겠다라고 7절과 8절에서 8절과 9절에서 선포한 바 있죠. 그리고 나서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9절에서 빌레몬 당신이 당신의 생명에 대해 나에게 빚진 자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빠집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 기억하자. 당신은 나에게 생명에 대해 빚진 자라는 점을 기억하자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생명은 목숨이라기보다 영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가리킨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빌레몬을 주님께 더욱 가깝게 인도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빌레몬을 주님에게 인도했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바라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2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쁨을 얻는다 또는 평안하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우리 한어 번역에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이렇게 해석을 담아서 번역을 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여기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성경 전체,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식한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인용을 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 문맥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별명이었습니다. 유익한 자, 혜택을 주는 자, 쓸모 있는 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로 주 안에서 너를 통해 어떤 혜택을,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상황을 놓고 오네시모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기쁨을 얻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두 번째로 평강을 말씀하신 단어이죠. 이 단어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기쁨을 얻는다.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용어는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 peaceful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새로워진다, 신선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refreshing이라는 그 번역이 굉장히 정확해요. 새로움을 얻었다, 마음의 새로움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리따분한 하루하루의 반복 속에서 어떤 획기적인 일을 통해서 새로움을 얻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빌레몬의 구원을 통해서 바울이 얻은 기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의 길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영생의 길에 놓여졌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구원을 통해서 바울이 얻은 기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주님에게 인도한 빌레몬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바라고 혜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혜택입니까? 젊을 때 수고한 사도에 노년을 책임져주는 어떤 노후 혜택입니까? 그래서 돈을 바라고 뭐 숙소를 바라고 이런 것이었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분가할 때까지 그 관계에서 재정적인 책임 그리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해주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장성한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노후 혜택, 어떤 보장. 그럼 바울은 무슨 혜택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의 구원을 통해 바울이 얻은 기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의 인도로 주님 안에 들어온 빌레몬이 이제 바울과 온 교회에 기쁨과 유익을 끼쳐줄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를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끼쳐주고 그리고 유익을 끼쳐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분명히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기쁨과 유익함을 끼쳐줄 수 있습니까? 그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의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미 되짚어 드렸습니다.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그 첫 번째 부분 읽었던 21절을 보실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너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더 순종할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말한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이고 전무후무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빌레몬이 아닙니다. 빌레몬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고요. 빌레몬이 처한 모든 상황을 바울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고 오셨는지 바울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빌레몬이 그와 바울의 공통된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그의 순종은 바울이 생각하는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했던 바울이 정말 깜짝 놀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요? 바울 내가 몰랐던 것. 그런데 아,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난 다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의 마음에 이런 선한 뜻을 계속 조명하고 계셨구나. 빌레몬이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다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 사도라도 다 알 수 없는 빌레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그 한 성도의 모습이 사도에게 또 그를 알고 사랑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기쁨이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새롭게 신선하게 해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눈다는 것이 이런 순종과 그 순종에 의한 기쁨의 나눔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요즘 성도님에게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조명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 몰두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일처럼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정답이 나온 일이지만 믿음과 변화가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숨기지 마시고 함께 교회를 이룬 교우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간증을 하거나 무엇을 나눌 때 우리 보통 뭐를 나눕니까? Finished product, 다 된 것들을 나눠요. 그래서 결말이 다 된 일들,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일들만을 나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나눠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욱 나눠야 되는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고 결말이 되지 않은 일들, 특히 내가 지금 갈등 속에 있는 일들, 그것을 서로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그 일을 혼자서 그동안 결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제3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특히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뒷받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찾지 못했던 담력과 용기와 또 안목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를 이루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도님이 다른 교우들에게 나누었던 그 어려운 일, 내가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그 일을 결단했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그 성도님의 순종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야, 믿음 생활 정말 할 만하다. 교회 생활 할 만하다.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어려운 결정, 이런 거를 내리는 분이 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감탄들이 만발하는 그런 신선함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도님의 순종함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 각각 각자의 순종을 통해 상대방을 격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서로 더욱 굳센 믿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 짧은 편지에 언급된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날도 언급을 해봤는데요. 서론에, 그러니까 먼저 그 주요 인물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외에도 서론을 보면 디모데와 아비아와 아키포가 등장하고요. 또 결론에 줄줄이 또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다섯 명이 추가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옥살이를 했던 사람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이런 수고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을 그때 그 일을 위해 바울과 함께 전념을 쏟았던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살기를 그치지 않으며 복음의 빛을 그 사회에 비치기 위해서 행한 그런 인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믿음을 더욱 두텁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인내의 선두에, 그러니까 자신의 인내를 통해서 타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던 선두주자가 바로 사도들이었고요. 그 안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2절과 제가 건너뛰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복음을 진전시키는 일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4절, 형제들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간 것에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 있어요. 이 사실을 성도들이 듣고는 그들은 그 전까지는 감히 바울처럼 전도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왜? 감옥에 갈까 봐. 그런데 사도인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서 은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니 우리라도 나가자 하고 거리로 뛰어나간 거죠.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그 담력을, 그 두터운 믿음을 그들이 얻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인내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또한 여기서 언급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북돋움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중에 한 성도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감당하고 고됨을 인내하고 고통을 인내하며 박해와 압박과 협박에도 복음의 깃발을 내려놓지 않을 때 그것을 보는 다른 성도들 속에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은 이 여러 이름 중에 두 이름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애석하게도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두 번 이상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세 번째 등장을 할 때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할 때 그는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하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돌아간 자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버리고 배도한 자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순교할 당시까지 데마는 더 이상 바울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근심을 일으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배도한다. 크리스찬 믿음을 버린다. 이거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아주 유명한 분이죠. 존 오웬의 쓴 여러 책 중에 작은 책자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Apostasy from the Gospel, 복음에서 배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묵상집이기도 한데요. 그 책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오웬은 증거합니다. 첫째는 바른 교리를 버릴 때, 두 번째는 거룩함을 버릴 때, 홀리네스를 버릴 때. 이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리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바른 교리를 제쳐버리고 다르게 믿을 때. 두 번째는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교회 밖에 은밀한 장소에서 보이는 모습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을 내가 그냥 방치해 두고 있을 때, 홀리네스를 버릴 때 우리는 배교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참 특이합니다. 이 두 개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적인 예배를 벗어날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복음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강론과 말씀 강론과 신앙 고백과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이것을 복음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Evangelical worship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나가도록 예배를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바른 교리를 버릴 때, 거룩함을 떠날 때, 복음적인 예배를 벗어날 때.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현대교회가 얼마나 쉽게 배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오히려 핍박이 거센 아랍 쪽이라든지 중국 쪽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는 배교의 모습이 덜 보입니다. 그런데 배교의 모습이 어디서 보입니까? 평안할 대로 평안한 미국과 한국과 같은 곳. 이런 데에서 바른 교리를 버리고 거룩함을 벗어나고 또 복음적인 예배를 고쳐서 사람 중심적인 예배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길을 걷는 게 쉽습니다. 대마가 한때 이처럼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의 믿음이 자랑될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고 끝까지 그 길을 걸었다면 그는 결국은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름이 있죠.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와 동반해서 도중에 중간 하차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2차 여행을 떠날 때 그를 동반시키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또한 바나바의 조카이지요. 그래서 마가를 사이에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한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한쪽으로 갑니다. 마가는 바울이 볼 때 쓸모없는 자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마가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또 등장해요. 그는 유익한 자, 신실한 자로 재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조금이나마 배교의 길의 유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가와 같이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나를 아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북돋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존 매든 코치 존의 그 조언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그걸 확대해서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롤 모델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교인들 모두에게 롤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우리의 외모,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중심 잡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가 그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 중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구원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복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나를 위해 하신 그분을 위해 내가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복음의 깃발 아래 거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혜와 그 은혜에 따른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삶을 나눔으로 서로 기쁨을 얻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서로에게 큰 격려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상대방의 믿음에 북돋움을 끼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풍부하게 허락되고 또 실천되는 가운데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서로 기쁨을 나누고 격려를 하고 믿음의 북돋움을 허락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